VOA 세계 뉴스입니다. 폴란드와 독일이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 지역에 독일이 지원하는 요격미사일 체계를 추가 배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어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독일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에 패트리엇 발사대를 배치할 용의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공체계의 버전과 그것들이 얼마나 빨리 도착할 것이며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배치될 것인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크리스티네 람브레이트 독일 국방장관은 같은 날 언론 인터뷰와 성명을 통해 폴란드의 영공 안보를 위해 우리의 유로파이터 전투기와 패트리엇 미사일 체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와 독일의 이번 합의는 지난 15일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 동쪽 지역에 미사일이 떨어져 민간인 2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터키 정부는 쿠르드 민병대가 어제 시리아 북부에서 박격포 공격을 가해 자국민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술레이만 소일루 터키 내무장관은 박격포 여러 발이 터키 가지안테프 지방의 국경 지역을 타격해 어린이 1명과 교사 1명이 숨지고 적어도 6명이 다쳤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어 터키군이 이번 공격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한 안보 담당 고위 관리는 터키 전투기들이 시리아 북부의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터키는 20일 시리아 북부와 이라크 북부에 쿠르드 민병대 기지를 공습해 89개 목표물을 파괴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터키와 쿠르드 민병대 간의 최근 군사적 충돌은 지난 13일 터키 이스탄불의 번화가 이스티크랄 에비뉴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로 6명이 숨지고 53명이 다치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터키 당국은 현장에서 체포한 여성 용의자가 쿠르드족 무장 세력에게서 훈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폭발과 관련해 쿠르드 노동자당과 쿠르드 민병대를 비난했고 이에 대해 쿠르드 노동자당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시리아의 파트너들에게 공격이나 갈등 고조 행위를 그만둘 것을 촉구한 것처럼 터키에도 그런 작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밝혔습니다. 이란 보안군이 이란 서부 크루드족 밀집 지역에서 시위대에 중화기를 동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가해 13명이 숨졌다고 인권단체들이 말했습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인 헝가우는 이란군이 지난 20일에서 21일 사이 피란샤르, 마리반, 자바루드 등의 도시를 폭격했다며 실탄 사격과 중화기로 추정되는 소리가 담긴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4시간 동안 자바루드에서 7명, 피란샤르에서 4명, 기타 지역에서 2명을 포함해 13명이 지역 보안군에 의해 살해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이란 인권단체도 끊임없는 총소리와 피 흘리는 사람들이 옮겨지는 모습을 전하면서 자바루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대학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0일 트위터를 통해 최근 이란 보안군의 시위대 강경 진압에 관한 보도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서부와 북서부의 쿠르드족 거주 지역은 지난 9월 마흐사 아미니 씨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의문사한 뒤 반정부 시위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국방수장이 오늘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타이완 문제 등 양국과 지역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은 이날 캄보디아에서 열린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별도의 회담을 가졌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보도자료에서 오스틴 장관이 웨이 부장에게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불법무기 프로그램에 관한 유엔 안보리의 기존 결의를 전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타이완과 중국 간 갈등에 대해서는 양안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라이더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군용기들의 위험한 행동에 우려를 제기하면서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계속해서 비행하고 항해하고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웨이 부장은 현재 중미 관계가 직면한 국면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며 중국은 양국의 군관계 발전을 중시하지만 미국은 반드시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22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한 공개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들이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가 중국 정부의 북한 노동자 송환 거부 문제를 지적하며 중국을 계속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북도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7도, 최고는 4도에서 1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공개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의장 성명을 추진하겠다며 강경한 대응 의지를 보였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도 북한이 아닌 미국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최근 신형 ICBM인 화성 17형 시험 발사를 한 데 대응해 21일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이 미국 때문이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북한이 ICBM을 발사했을 때 자동으로 대북제재를 강화하도록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결의에는 대북 정유 제품의 연간 공급량 상한선인 50만 배럴과 원유 공급량 상한선 400만 배럴을 추가로 감축한다는 구체적인 방향까지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자동 강화라는 이 규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겁니다. 장준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대화로 복귀하기 위해 미국이 신의를 보여야 한다면서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사는 또 안보리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항상 규탄하고 북한을 압박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나 에브스 티그니바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 대사도 미국의 동북아 지역 동맹들과 미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여 북한이 그에 따라 예상대로 행동한 것이라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평양을 일방적으로 무장해제시키려는 워싱턴의 욕망 때문이라고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올 들어서만 ICBM을 8차례 발사했습니다. 또 북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안보리가 소집된 게 올 들어 이번이 10번째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지난 2월 올해 첫 ICBM을 쏘면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 즉 모라토리엄을 깬 이후 번번이 중러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 대응이 무력화됐다며 중러의 북한 편들기가 한층 노골화하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나마 쌍중단은 북한 측에 뭔가를 행동을 요구한 거였는데 이번에 장진 대사의 발언을 보면 북한에 대한 요구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 연합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제재를 선해제해야 된다. 이거는 북한이 2019년 12월 7일 5차 선언에 의해 정면 돌파전 얘기하면서 적대시장소의 선철에 없이는 아무런 의미 있는 대화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북한의 그 노선에 100% 동조한 것이죠.
유엔은 앞서 지난 4월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열흘 내 총회를 소집해 관련 사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의안도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러가 북한의 도발을 계속 감싸더라도 이를 제어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천영우 전 한국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이 북한을 전략 자산으로 여기는 태도가 확연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천 전 수석은 중국은 과거 미중 경쟁이 덜 치열했을 땐 북한의 핵 개발이나 ICBM 도발을 미국의 동북아 군비 증강을 유발하는 전략적 부담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를 미국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봉쇄에 나섰고 전략 증강이라는 걸 이제 피할 수 없는 게 됐고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저런 북한이라도 미국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서는 유용성이 더 커졌고 또 북한을 끌어안는 게 앞으로 미국에 대항하는 데 훨씬 이 방패로서 미국을 괴롭히는 데 이 가치가 더 중시하게 된 거죠.
전 수석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증폭된 미국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외교적으로 자국을 전폭 지지하고 나선 북한에 대한 편들기에 한층 적극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중국의 경우 북한의 핵무력 증강을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선에 대응한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북핵 문제가 더 이상 미중 간 협력 분야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홍 실장은 안보리에서 빚어지는 반복된 갈등은 미중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에서의 경쟁과 대치구도를 그대로 반영한 모습이라며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장기화하면서 고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적어도 북한 문제에 관한한 유엔 안보리가 무기력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엔의 권위가 완전히 이제 붕괴되는 시절에 접어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도 이런 동향이라고 하는 거가 한미일하고 나토 간의 협력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엔 바깥에서 북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중국에 대한 압력을 넣는 식의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데 얼마나 강하게 실효적으로 형성이 되는가는 일단 두고 봐야 될 거죠.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도 안보리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현실을 고려할 때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국가들의 독자 제재가 강화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독자 제재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 북한의 사이버 활동 관여 인사에 대한 제재 대상 지정, 사이버 분야 제재 조치 부과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추가적인 독자 제재 검토 과정에서 미국, 일본을 비롯한 우방국과 함께 독자 제재의 효과성을 제고할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러의 북한 편들기가 공고해지는 양상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력 강화를 향한 전력 질주를 한층 자극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설정한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의 3차 연도인 내년에도 추가 핵실험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홍민 실장은 북한의 핵무력 강화는 핵폭탄과 투발수단으로서의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 개발, 그리고 핵미사일 운용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한 군 정찰위성 개발 등 크게 세 갈래로 볼 수 있는데 최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포착된 대규모 공사 움직임으로 미루어 북한이 내년부터 정찰위성 발사에 적극 나설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그냥 일회적인 만약에 위성 발사라면 저렇게까지 서해 위성 발사장을 리모델링할 필요 없거든요. 이렇게 대대적인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계속 장기적으로 여러 길을 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구조를 다시 갖춘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앞서 지난 17일 위성 사진을 토대로 북한 서해 위성 발사장의 엔진 시험대에서 대규모 공사가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위성 발사장을 현지 지도한 뒤 지금까지 로켓 발사대 점검, 터널 건축, 발사 통제소 철거, 새 시설 건립, 단지 안팎의 새 도로 건설 등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1일 보도자료에서 셔먼 부장관이 오늘 11월 18일 감행된 북한의 ICBM 발사를 논의하기 위해 조현동 한국외교부 1차관, 모리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과 3자 전화 협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셔먼 부장관과 한일 외교차관은 영내와 세계에 불안정한 영향을 미치는 불법적인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으며 이것이 긴장을 고조시켜온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공격적인 언행 중 가장 최근의 것일 뿐이라는데 주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3국 차관들이 북한의 불법적이고 갈수록 위험해지는 행동에 대응하는 데 있어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셔먼 부장관은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하고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이고 뻔뻔하게 위반하는 북한의 책임을 묻는데 국제사회가 단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또한 셔먼 부장관은 북한이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하고 대신 지속적이고 진지한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들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절대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들과 유럽연합 외교 고위 대표가 20일 공동 성명을 내고 북한이 11월 18일 실시한 뻔뻔한 ICBM 발사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가 북한에 의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또 다른 노골적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무모한 행동은 지속되고 있는 핵활동의 증거와 함께 핵과 미사일 역량을 발전시키고 다양화하려는 북한의 의지를 강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G7 외무장관들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은 영내 안정을 더욱 해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ICBM뿐만 아니라 올해 북한이 실시한 수십 발의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는 세계적 비확산 노력을 저해하며 역내 민간 항공기와 선박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행 핵확산 금지조약 NPT 체제 하에서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로 핵 보유국 지위 또는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관들은 북한이 이른 시일 내 NPT에 복귀하고 NPT와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등을 충실히 이행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법적 의무들을 충실히 따르도록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북한의 행동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장관들은 북한의 행동이 국제사회에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며 여기에는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이고 의미 있는 조치의 필요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들의 유엔 안보리 조치와 대북 제재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북한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따른 위협을 긴급 우선순위로 다룰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G7이 일본, 한국과 완전히 연대하고 있다며 북한은 미국, 일본, 한국이 반복해서 제기하는 대화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원을 미사일 개발에 낭비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북한은 자국민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데 써야 할 자원을 불법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유용함으로써 이미 끔찍한 자국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장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지키기 위해 모든 관련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EU도 19일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의 행동을 규탄했습니다. EU는 성명에서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진 북한의 11월 18일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EU는 위험하고 불법적이고 무모한 행동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량 살상 무기를 탑재할 위협적 수단을 개발하는 북한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은 모든 나라들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NPT 체제 하에서 현재든 앞으로든 절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밝히며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EU 측은 북한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제기하는 점증적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가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일본, 한국과 함께 연대하며 북한이 주변국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재개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무모한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일본 등 역내 파트너들과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승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하나 룬게스쿠 나토 대변인은 21일 VOA에 나토는 위험할 뿐 아니라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 위반하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나토는 이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룬게스쿠 대변인은 나토가 역내 협력국인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국과 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 나라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도발 행위들이 역내 안정을 해치고 한반도의 평화 전망도 위험에 빠뜨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무모한 행동을 멈추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며 외교에 관여해야 한다고 룬게스쿠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관한 나토의 입장도 밝혔습니다. 론게스쿠 대변인은 나토의 모든 동맹국들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 목표를 계속 지지한다면서 나토는 북한이 이 목표를 위한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지역 4개국은 앞서 지난 6월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협력국 자격으로 참석해 나토와의 공조 확대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당시 규범과 가치에 근거한 국제체제를 보존하기 위해 나토는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문제의 중재자 역할을 해왔던 싱가포르와 스웨덴이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를 비판했습니다. 싱가포르는 북한의 도발이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고 스웨덴은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미북 정상회담을 주최했던 싱가포르 정부가 북한에 지난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싱가포르 외무부 대변인은 21일 VOA에 이같이 밝히고 올해 북한의 수많은 미사일 시험 발사와 마찬가지로 이 위험한 도발은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그것은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는 북한이 모든 도발을 즉시 중단하고 국제적인 의무와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는 우리의 오랜 촉구를 반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현지 시간으로 17일 최선희 외무상 명의로 미한일 확장 억제 강화에 반발해 군사적 대응이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위협하는 담화를 발표한 직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다음 날인 18일에는 ICBM 한 발을 쏘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북유럽 국가 스웨덴 정부도 21일 VOA에 북한의 지난 18일 ICBM 발사를 비판하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스웨덴 외무부 대변인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앞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선언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스웨덴은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화와 신뢰 구축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웨덴은 지난 1973년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뒤 1975년 서방 국가 중 처음으로 평양에 대사관을 설치한 나라입니다. 특히 북한과의 소통 채널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오랜 기간 미북 대화의 진전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해왔으며 지난 2019년 10월에는 수도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북 실무협상을 중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스웨덴 외무부는 국제 다자기구 참여를 통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과 관여를 넓혀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무부 대변인실은 스웨덴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등 인도태평양 영내 문제 어떤 관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인도태평양은 특히 이 지역과의 광범위한 무역관계를 고려할 때 스웨덴에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열린 해상교통로 촉진을 포함한 많은 도전과제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유럽연합 이후에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EU 관여 확대를 지원하는 것은 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 초청국으로서 스웨덴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규 및 기존 파트너들과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지역 간 도전과 공동 안보 이익을 해결하겠다는 나토의 전략 개념에 명시된 포부를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무기인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이 요격 시험에 처음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최근 LSAM으로 표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험 발사를 비공개로 진행해 성공했습니다. LSAM은 북한 탄도미사일이 고도 50에서 60km에서 비행할 때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데 LSAM이 실전 배치되면 고도 40에서 150km의 상층부를 방어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와 고도 15 내지 40km의 하층부를 담당하는 패트리엇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 등과 함께 다층적 방어체계가 구축됩니다. 한국군은 추가 시험 발사와 평가를 거쳐 2024년 말까지 LCM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2026년 양산에 들어가 2027에서 2028년께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힘의 우위에 바탕을 두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해야 한다고 미국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가 촉구했습니다. 핵을 가진 북한이 자유세계에서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마이클 맥카울 하원 의원은 21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맥카울 의원은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바이든 행정부가 무의식적으로 한반도의 중대한 안보 위기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백악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서 한 발 물러섰고 행정부의 국방 전략이 요구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안보 공약에 실패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유엔 제재를 약화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런 나약함은 김씨 정권의 호전성이 이전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부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지원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김정은을 힘의 우위에서 상대하기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은 이날 VOA에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리의 민주주의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파괴하려는 독재주의 정권들이 대담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믿을 수 없는 깡패라는 점을 스스로 입증했고 우리는 그의 공격에 맞섰는데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며 그의 최근 핵 위협은 매우 우려스럽고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이자 한국전쟁의 여파 속에 한국에서 자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이것은 나에게 매우 개인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북한의 위협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인권을 증진하고 북한의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보장하는 정책을 계속 옹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의원들은 지난 19일 캐나다 노바스코시아 할리팩스에서 열린 국제안보 포럼에 참석해 북한 등 전 세계 위협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맥카우로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핵을 가진 이란과 북한은 자유세계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미국의 정책으로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we need to make it clear as a doctrine policy in the United States that a nuclear Iran or North Korea and North Korea is not.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북한과 관련해 미국 정보 당국은 이 문제를 매우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그 결과 우리는 이런 종류의 일을 위해 해야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ve got the intelligence agencies that are looking over this very carefully. As a result of that, we do have.
이어 자신은 북한 내 상황에 대한 감독과 미국의 대응이 있는 한 현 상황에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인 가운데 일본 해상자위대가 미국과 호주 해군 함정을 호위했다고 주일 미군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B-1B 전략 폭격기 등을 동원한 연합 공중훈련을 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일 미군은 21일 일본 근해에서 훈련하는 동안 일본 해상자위대가 호주 왕립 해군과 미 해군 함정을 성공적으로 호위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일 미군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세토기리함이 일본 자위대법 95조 2항에 따라 3자 훈련 동안 로널드 레이건함, 챈슬러스 빌함, 밀리우스함과 함께 호주 해군 보급함 등을 보호했다고 말했습니다.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이지스 순양함 챈슬러스 빌함, 유도미사일 구축함 밀리우스함 등은 미국의 주요 자산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호주 방위군과 미군에 대한 일본 해상자위대 자산보호 공조는 지난달 22일 안보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에 명시된 대로 3국 전력 간의 상호 운용성을 계속 향상하겠다는 약속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3국 협력에 대한 야심찬 비전을 제시한 지난 6월 3국 국방장관 회담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일 미군은 이런 이정표적인 행사가 일본, 호주, 미국, 인도의 해군과 공군의 연합훈련 말라바와 호주, 일본, 캐나다, 영국, 미국 해군의 합동훈련 킨소드에 이어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비공식 안보협의체 쿼드 4개국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합동 해상 훈련을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연례 해상 합동 훈련인 킨소두 23을 수행했습니다. 한편 미일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다음 날인 지난 19일 B-1B 전략폭격기 2대와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5대를 동원해 일본 규슈 북서부 상공에서 공중훈련을 벌였습니다. 주일 미군은 이와 관련해 미일 동맹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일관되고 치명적이며 유능한 억제수단을 보여주기 위한 양자 공중훈련에 2대 폭격기를 전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일 미군은 미국이 동맹국인 일본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고 영내 평화와 안보의 초석 역할을 함께하고 있다며 일본 방위에 대한 양자 공약은 여전히 확고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와 주일미군은 전날에도 양국 전투기를 출격시켜 연합 공중훈련을 했습니다. 이날 훈련에는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와 주일미군 F-16 전투기 총 4대가 참가했습니다. 한국도 이날 미국과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B-1B 랜서가 2주 만에 한반도에 다시 전개된 가운데 미 공군 F-16과 한국 공군 F-35A 등 4대가 투입됐습니다. 이 훈련은 F-16과 F-35A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하는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재임 당시 직접 북한을 상대로 강경한 정책을 펼쳤던 내용을 소개하면서 최대 압박은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도발에 다시 나서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평화는 힘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트럼프 정부의 대북 최대 압박 정책이 북한을 다루는 데 효과적이었다며 이를 통해 평화는 힘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 시니어 나를 도와주소서에서 자신이 직접 상당 부분 관여했던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최대 압박은 효과적이었다. 위협에 대응해 화염과 분노라는 위협을 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효과적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협상장에 나왔고 우리가 재임하는 동안 미사일 시험과 핵 위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길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하자 김정은은 다시 미사일을 발사하고 도발과 위협의 옛 행태로 돌아갔다며 나약함은 악을 일으키며 우리 정부는 평화가 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과거 미국 정부들이 김씨 독재 정권과 기다림과 희망의 게임을 했다며 북한의 핵 야욕을 다루기 위해 제재를 가하고 외교적 만남을 가지며 합의를 이뤘지만 북한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강력한 제재, 트럼프 대통령의 거칠고 충격적인 화염과 분노 언급, 평창올림픽 당시 미국의 강경한 태도 등이 모두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이었고 이를 통해 북한을 대화로 이끌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7년 8월 북한의 위협적 언사와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 위협이 수개월간 지속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북한이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점을 상기시키며 때로는 비합리적인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적국과 대화할 때 거친 말을 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며 그는 적국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뜻을 전달하는 법을 직감적으로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은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위해 방한했을 때 전 세계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자국민에 대한 야만적 대우를 전 세계가 잊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방한 당시 북한이 폭침한 천안함을 기리는 기념관을 방문했고 북한 억류 중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아버지와 함께 탈북민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평창올림픽 개막식을 전후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북한 측 고위 대표단과 마주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우선순위는 한국의 재통일이었고 따라서 내가 김정은의 여동생과 김영남과 관여하도록 열성을 보였다고 펜스 전 대통령은 회고했습니다. 2018년 2월 9일 열린 평창올림픽 환영 리셉션의 헤드테이블에 펜스 전 부통령 부부와 김여정, 김영남의 자리가 함께 마련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문 대통령이 김영남과 나의 만남을 정중하게 강요하려는 것이 분명했고 성사된다면 북한의 아주 큰 상징적인 승리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자신은 리셉션장에서 모든 기빈과 악수하고 바로 퇴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올림픽 개막식장 기빈석에서도 김여정을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자신의 왼편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 오른편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부부가 앉았다며 미한일이 단결해서 북한의 도발에 맞선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뒤쪽 줄 오른편에 김정은 여동생이 앉았지만 그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자신의 방한 당시 북한 정부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 만남을 제안해 2018년 2월 10일 청와대에서 양측이 만나기로 했지만 예정 시간 2시간 전에 북한 측이 평양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며 만나지 않겠다고 해 무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여정과 공개적으로 악수를 할 마음은 없었지만 카메라가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말이 있다면 들어볼 의향이 있었다고 펜스 전 부통령은 밝혔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제1차 미북 정상회담을 열기 전 김영철 당시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대각관을 방문했을 당시의 소회도 밝혔습니다. 김영철은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김영철은 북한의 전 정보수장이자 북한군 장성이었다며 그가 대통령 집무실에 서 있었고 토머스 제퍼슨 전 대통령 초상화 아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사진 찍을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그 장소에 열광하지 않았다며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독재자 중 한 명의 신복이 독립선언서 작성자인 토머스 제퍼슨의 그늘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한 부조화를 인지했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이 신성한 장소는 아니지만 생명과 자유, 행복 추구 등 미국을 대표하는 가치에 맞는 사람들만이 그곳에 들어갈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왜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을 백악관에서 환영했는지, 왜 김정은의 모욕과 위협에도 많은 힘과 시간을 들여 대북 외교를 모색했는지 이해했다며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보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 왕조가 통치하는 억압적인 강제 수용소 국가인 북한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1차 미북 정상회담이 일부 성과를 냈다며 김정은이 이론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로 합의했고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가 담긴 55개의 상자를 돌려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와이 펄하버 히컴 합동기지에서 열린 미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에서 자신을 직접 유해를 맞았다며 한국전에 참전했던 자신의 아버지를 봉환식 내내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부통령 임기 중 그 순간을 아버지가 가장 자랑스러워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 아버지 에드워드 펜스는 한국전에 소위로 참전했고 폭차필 전투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1953년 동성훈장을 받았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2017년 4월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당시 서울에 걸린 환영 플래카드에 에드 펜스, 당신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는 문구를 보고 눈물을 참아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당시 방한 중 비무장지대 DMZ를 찾았을 때 비밀 경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강경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북한군이 보이는 군사 분계선 가까이로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그곳에 메시지를 보내러 갔으며 북한인들이 내 얼굴을 보길 바랬다며 중무장한 북한군이 시야에 있었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지만 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펜스 전 부통령은 밝혔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당초 계획은 자유의 집 속 방탄유리 뒤에서 브리핑을 받는 것이었다며 수십 년간의 전략적 인내 이후 북한 주민에 대한 잔인함, 핵 야욕과 도발의 시간이 끝났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펜스 전 부통령은 군사 분계선에서 불과 25m 떨어진 최북단 오울렛 초소를 방문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한편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미국에 돌아온 지 며칠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가족과 백악관에서 만나 즉각적으로 유대감을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토 원비어의 부모는 지옥을 경험했다며 오바마 정부 당시 국무부는 그들에게 조용히 있을 것을 권고하며 오토의 이야기로 북한 정부를 화나게 하지 않으려 했다고 펜스 전 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과거 모든 미국 정부들이 취한 접근법인데 미국 정부들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길 바라며 북한 정부에 굽실거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2018년 5월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3명을 워싱턴 DC 인근 앤드류 공군기지에서 직접 맞이한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그들이 건넨 카드에 부통령님, 우리를 고국에 데려오는 데 있어 당신의 역할에 감사드립니다라는 말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성경 구절이 써 있었다며 매우 감동적인 순간이었다고 펜스 전 부통령은 회고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단계별 계획을 공개한 데 대해 워싱턴 전문가들은 북한이 의지를 보이면 실질적 성과가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호응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과 함께 비핵화에 관심이 없는 북한이 근본적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인 단계별 시나리오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전향적이며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21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 주민을 돕고 한반도 평화에 근본적인 장애물을 해결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진정한 바람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비핵화가 대북 목표라는 점이 이전 정부보다 더욱 확고히 드러난 점도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1일 지난 5월과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와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담대한 구상을 구체화한 대북정책 설명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초기 조치와 실질적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등 세 단계로 나눠 진행한다는 겁니다. 한국통일부는 비핵화 협상 초기에는 한반도 지원 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가동해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서는 미북관계 정상화 및 평화협정 체계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자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맞물린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의지만 있다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자는 이는 북한이 최종 단계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어느 정도 의지를 보인다면 조율되고 실용적인 미국의 대북 접근과 결합되는 대담하고 포괄적인 계획이고 인도적 지원의 전체 스펙트럼과 북한 정권이 관여할 수 있는 외교 기회까지 효과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한국 정부의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첫 관문이 북한의 호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단계를 제시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앤드류어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자는 그 계획의 궁극적인 실효성 여부를 떠나 한국 정부가 협상과 남북관계의 안정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첫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공개된 한국 정부의 계획에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여석자는 말했습니다. 미국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 담당 국장은 담대한 구상이 실용적 구상이 되기 위해서는 비핵화로 바로 가는 대신 더 세부적인 단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ou're just holding out there a third stage of being denuclearization. Really, no, North Korea doesn't want to have that discussion right now. They may be willing to have a discussion about a freeze, but denuclearization is way down the line for them right now.
북한은 담대한 구상의 세 단계 이행 조치에는 관심이 없으며 동결과 관련한 논의에만 관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스 국장에 따라서 북한과의 거래를 위해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고 군사 도발과 확산 활동을 중단하면 어느 정도 제재 완화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이후 어느 시점에서 동결에서 비핵화를 향한 잠정적 조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퀸스 연구소의 제임스 박 동아시아 프로그램 연구원은 구체적인 상응 조치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연구원은 올해 미한 양국이 연합훈련과 군사공조를 강화하는 등 북한의 위협적인 신호를 적극적으로 보내왔다면서 단순히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됐다는 말로는 북한이 외교적 관여에 나서도록 설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으면 반대급부로 제시할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박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유인책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 목표인 북한을 설득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최근 들어 북한은 한반도를 지배하고 미국과 일본을 위협하기 위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최우선시한다는 미래 비전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한국이 아무리 긍정적인 유인책을 내놓아도 이를 바꿀 수 없다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리비아 전 부차관보는 또 미한일 3국이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가 북한의 안보를 실질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는 군축을 시작하는 협상은 북한에게 핵 보유국 인정 빌미만 줄 것이라고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좀 더 새롭고 구체적이며 유연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문제는 북한의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We've curtailed and canceled military exercises for 4 years. We've provided security guarantees, over 30 security guarantees, et cetera, et cetera. So there's not a lot of optimism.
클링너 연구원은 지난 4년간 미한 군사연합훈련이 축소되거나 취소됐고 30여 개의 안전보장 조치를 취한 점을 지적하며 하지만 이후에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북한의 대화 재개를 이끌어내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성공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관련 조치는 무의미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핵 문제를 냉전 시대 소련에 비유하며 수십 년에 걸친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know, we need to continue our comprehensive integrated strategy of continuing to seek diplomacy, continuing to maintain and augment our deterrence and defense capabilities.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속 외교를 모색하고 억제력과 국방력을 강화 유지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뿐 아니라 미국과 국제법을 보다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포괄적인 통합 전략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최근 북한 서해 일대에서 선박 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접선 행위가 계속 포착되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해당 선박의 출항지와 거래품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환적지가 북한 영해인 만큼 환적을 근절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고 전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에릭 펜튼 보크 조정관은 북한 서해 초도 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이 계속되고 있다는 BOA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펜튼 보크 조정관은 이 일대에서 환적 의심 행위가 끊이지 않는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초도 인근 해상의 선박 간 환적에 대한 BOA의 보도를 받으며 이 현상은 전문가 패널의 최신 보고서가 다룬 내용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제재 회피의 중요한 매개체라며 대중이 이를 계속 보도록 하는 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BOA는 북한 서해 초도 인근 해상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최소 29건의 환적 의심 사례를 포착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펜튼보크 조정관은 이런 종류의 활동이 북한 영해에서 일어날 땐 이것을 멈추는 것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북한은 타이완 인근 해상 등에서 다른 나라 선박과 만나 물품을 주고받았지만 최근 들어선 북한 남포항의 입국격인 초도 인근 해상에서 환적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해외에서 출항한 선박이 이 지점에서 북한 선박과 만나 환적한 뒤 종류를 알 수 없는 화물을 북한 남포로 옮기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왔다고 밝혔었습니다. 펜튼보크 조정관은 이러한 관행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어떤 유형의 물품이 환적되는지, 선박이 어디에서 출항했는지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환적된 물품이 제재 대상이 아닐 가능성도 물론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 선박과 어떤 물품을 환적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 11조에 따라 제재 위반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해당 선박을 식별할 수 있다면 선박이 출항한 나라는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펜튼보크 조정관은 초도 인근 해상에서 발견된 사례가 북한 선박 간 환적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이들 선박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의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가 안덕근 한국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 측 우려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앞으로도 계속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18일 성명을 통해 캐서린 타이 대표가 태국 방콕에서 안덕근 한국통상교섭본부장과 양자회담을 하고 미한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USTR은 타이 대표가 미국의 2022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관한 한국 측 우려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 재무부가 현재 해당 법의 모든 측면을 집행하고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타이 대표와 안 본부장은 현행 관여 창구 내에서 기술적 수준의 논의 내용을 검토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타이 대표와 안 본부장이 IRA 문제를 포함한 여러 문제와 관련해 향후 계속 소통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전기차의 세액 공제 방식으로 보조금 $7,500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한국 전기차 제조사들은 미국 내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한국 외교통상 관료들은 지속해서 미국에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해왔습니다. USTR은 또 이날 타이 대표와 안 본부장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체제 하에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IPEF라는 포괄적 틀이 현재의 도전을 다루고 새로운 기회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구축한 14개국의 다자 경제협의체로 지난 5월 출범했습니다. 타이 대표와 안 본부장은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각 태국을 방문했습니다. 양측은 IRA가 통과된 이후 9월부터 매달 최소 1회 이상 직접 만나 해당 법이 한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63년 11월 22일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암살됩니다. 1963년 11월 22일 취임 후 천일을 코앞에 둔 시점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자신의 차량 행렬이 텍사스주 댈러스를 통과할 때 저격범의 흉탄에 맞아 사망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부터 1963년 암살당하기까지 겨우 3년 가까이 대통령직에 있었으나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 리더십으로 미국인들의 많은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에 미국 제3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여러 가지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을 출범시켰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인간의 달 탐사 계획입니다. 1969년 7월 아폴로 11호로 닐 암스트롱 일행의 달 착륙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수립합니다. 그러나 이때 케네디 대통령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기 전에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라. 케네디 대통령은 국민에게 국가를 위해 각자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찾고 또 실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출범한 평화봉사단 프로그램은 미국인들을 140여 개발도상국에 보내 교육, 무역, 농업, 기술의 향상 등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943년 11월 22일 레바논이 프랑스로부터 독립합니다. 1911년 1차 세계대전 결과 오스만 제국의 붕괴로 프랑스가 레바논을 점령 통치합니다. 1920년 9월 프랑스에 의해 새로운 레바논이 수립되고 1926년 의회 공화제 헌법이 제정됩니다. 1943년 정계 및 종교 지도자 간 국민협약이 채택되고 독립국 정부의 각 종파 간 권력 배분이 합의됩니다. 대통령은 기독교 마론파, 총리는 이슬람 순위파, 국회의장은 이슬람 시아파에서 배출하고 국회의원 의석은 1932년 인구조사에 의거 기독교 대 이슬람의 비율을 6대 5로 배분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은 1943년 11월 22일 프랑스로부터 공식 독립합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가혹한 일본의 식민 통치로 신음하던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민족에게 진실을 보도해온 미국의 소리, 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한국어 방송.
연합국의 군정당국은 무조건 항복 이외에 다른 방도는 오직 일본 본도의 전멸뿐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가족이 양양 가득하여 온 세상이 다 저의 것으로 알지만은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방송되는 VOA 한국어 방송은 일본의 항복과 한반도의 해방 소식은 물론 6.25 한국전쟁으로 모든 방송이 끊어진 때도 전쟁 상황을 전해주는 유일한 소식통이었습니다.
맥하더 장군의 지휘로 한국 해병대와 함께 방금 인천에 상륙했다고 방송할 때만큼 참 신바람난 방송은 내 생전에 전무후무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맥하더 장군이 나오고서는 이런 시기에 그게 위험한 데서 영감있게 이래서 고맙다고 그래요.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사실만을 전하겠다는 처음의 약속을 지키려 애쓰는 BOA는 한반도가 갈라지고 대립이 계속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계 소식과 남북한 소식을 8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해왔습니다.
15일 오전에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7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남북한 경제회담은
꼭대기에 핵탄두가 실리느냐, 미사일 탄두가 실리느냐, 혹은 위성이 실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ICBM,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십시오. 탄도로 구축가 되려면 첫째
희망, 희망 주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막 실망하고 막 그럴 때마다 방송 들으면서 또 다시 또 이만 다시 또 재정리하고요. 또만 좀
VOA 한국어 방송은 1942년 출범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80년 방송을 되돌아보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마련했습니다. 12월 6일과 7일, 8일 저녁 방송 시간에 보내드릴 3부작 역사의 증언대 미국의 소리 80년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